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사람이 살면서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.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.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냥 항상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게 이게 참 중요합니다. 자녀들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자녀들은 이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주신 이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. 또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쁜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준 게 얼마나 감사해요. 그 예쁜 우리 자식으로 태어나준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저렇게 잘 자라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또 부부간에도 서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서로를 위해서 늘 배려하고 애써주는 것에 대해서도 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부모와 자식 간에, 또 부부 간에, 형제 간에, 이웃 간에 그 관계가 더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다툴 일도 없어요. 그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면요,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요. 늘 고마운 거예요. 뭘 해도 고마운 거예요. 하지만 이 감사의 마음이 점점 그 관계 속에 사라져가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내가 이 정도는 해줬으니까 당신은 이 정도는 내게 해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상대방에게 늘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. 거기서 둘 사이에는 섭섭함과 갈등과 또 미움과 다툼 이런 것들이 그 관계 속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. 이것은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든 관계 속에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 중의 진리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리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. 감사하다는 것 자체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. 감사하면 겸손한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이 감사합니다 할 때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잖아요.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.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. 이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감사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어요. 오늘 본문의 에스겔 28장은 페니키아 지역에 가장 부유했던 도시국가인 두로의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.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고대 세계 가장 뛰어난 해상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. 지중해 그 지역 연안에 있는 국가들과 무역을 했고 멀리는 스페인까지 해상무역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물질을 움직였어요. 특별히 페니키아 이 부유한 도시국가였던 이 두로의 왕은 매우 많은 재물을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. 3절부터 5절 말씀 보실까요? 3절부터 5절 시작.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. 이 두로의 왕은 자신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자신의 지혜로 많은 재물을 얻었고 또 많은 금과 은을 쌓아두었고 자기 지혜로 장사를 해서 많은 재물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이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. 사람이 일이 잘 되면 교만해져요. 재물이 많아지면 갖고 있는 게 많잖아요. 그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. 이 사람이 참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뭔가 자기가 좀 잘 된다. 뭔가 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좀 있다. 뭔가 좀 쌓아둔 재물이 있다. 그럼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 경향이 사람들에게 약간 있어요. 잊을만하면 한 번씩 백화점 갑질 사건이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고 있는데 화장품을 썼더니 두드러기가 났다고 다짜고짜 백화점에 와서 화장품 집어던지고 쌍욕을 하고 직원을 폭행하는 일이 있고요. 옷 교환해달라고 하는데 백화점에서 이거 뭐 묻었다고 안 된다 그러니까 매장에서 난동을 부리고 반말로 막 모욕적 립스틱이 묻었으면 그거 어떻게 그거 바꿔줘요. 백화점에서 못 바꿔주지. 그 모욕적인 그런 말을 막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TV에도 나왔죠. 직원의 그 뺨을 그 자리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. 또 귀금속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이 그거 해달라는데 그런 거 어떻게 그냥 무료로 해줄 수가 없다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툼이 되니까 이 직원 앞에서 이 무릎을 꿇는 수모를 그 직원 둘이 그냥 무릎을 꿇고 이게 무슨 짓인지 참 우리나라에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. 왜 유독 백화점 같은 곳에서 이런 갑질 사건이 자주 있을까요? 네? 왜 유독? 백화점이란 곳이 특성상 일반 시장들보다는 좀 더 비싼 상품들을 파는 곳이고 또 명품도 파는 곳이고 아주 고가의 물건들을 파는 곳이에요.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도 할 겁니다. 자기는 백화점에서 당일에 수백만 원씩 쓰기도 하는데 월급 200만 원, 250만 원 받고 일하는 매장 직원들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했을 거로 보여요.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행태라고 볼 수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은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해져요. 교만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그래서 다른 사람 무시하기도 하고요. 또 하나님도 안 믿어요.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. 간혹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. 교회도 자기가 좀 잘 나간다. 응? 자기가 좀 돈 좀 번다. 응? 좀 능력이 있다. 내가 직원도 좀 많이 거느리고 있다. 이러고 와가지고 다른 교인들 무시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무시하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. 그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하나님을 믿는 건지는 모르겠어요. 아, 그런 사람도 있어요. 물질이 많은 것 지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. 여러분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서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.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. 그런데 그 물질에 의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닌 거예요. 그 물질에 의해서 교만해진다면 그 물질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병들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.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. 2절 함께 읽겠습니다. 시작.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.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. 두로 왕이 너무나 많은 재물 속에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.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다 라고 말합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?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두로 왕에게 보내시는 거예요. 자, 9절 말씀 보세요. 9절 읽겠습니다. 시작.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?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. 사람은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큰 재물을 얻었고 아무리 큰 성공을 거뒀다 할지라도 큰 병이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.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. 아무리 큰 소리 뻥뻥 치고 그래도 여러분 암 한번 걸려보세요. 큰 병 한번 걸려보세요. 당시 3개월 남았다 그러고 당시 1년 넘기가 힘들겠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세요.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큰 재물이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?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. 바벨론 왕이 두로 왕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능력 있고 그렇게 큰 재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이랬던 사람 앞에 목에다 칼을 대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 그러겠어요? 아무것도 아니지. 그게 사람인 거예요. 그게 그렇게 연약한 게 사람이에요. 저도 이제 감기를 주말부터 감기를 알아가지고 어제 강단에 쓴 게 제가 너무 감사한데 예, 아무것도 아니고요. 사람 한번 이렇게 한번 감기 한 번만 걸려도 시름시름 알아요. 감기 한 번만 걸려도 그게 사람입니다. 아무리 잘나고 뭐가 잘났고 뭐 대단하고 아무 의미 없어요.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, 사람이. 그래서 사람은 늘 겸손해야 됩니다.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.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. 이 모든 것들이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동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.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. 아, 여러분 교회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. 목사가 슈퍼스타고 목사가 대단히 설교를 잘하고 뭐 잘난 게 아주 많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어도 성도들 없으면 어떻게 목사가 목회를 하겠습니까? 목회가 안 되는 거죠. 목사는 성도에게 다 감사하는 거예요. 또 우리 여기 타교인들도 계시지만 성도들은 목사님께 다 감사해야 돼요. 목사님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니까 감사한 거예요. 계속 열심히 또 설교하시고 또 열심히 목회해 주시고 그러니까 또 그게 또 감사한 거예요. 그렇게 목사와 성도가 서로 감사해 보세요.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워지겠어요. 얼마나 감사해지겠어요. 여러분, 그래서 우리 서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으로,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, 사람 앞에서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.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무엇이 있다면, 내게 얻어진 게 무엇이 좋은 게 있다면, 여러분 오늘 그 감사하십시다. 그 하나님 내게 이런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집에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들어가서 애들 자는 모습 볼 거 아니에요. 아, 얘네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커줘서 감사하고, 내 자식으로 태어나줘서 감사하고, 아, 이렇게 나에게 일거리를 주시고, 나에게 오늘 또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공간을 주시고, 나에게 이렇게 성도들을 주시고, 좋은 이웃들을 주시고, 여러분 그걸 감사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.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.